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답에서 48문답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46문 당신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47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을 따라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 어미, 은혜, 그리고 영으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제48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는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가 취하신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 안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서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던 시간은 승천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도 그러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다시 이전에 있던 초소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실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자신의 몸을 붙들려고 할 때 왜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부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뭐 냉정하게 뿌리쳤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주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사역과 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구약 말씀과 연계해서 구약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서는 누가가 주님이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심으로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가신 하늘은 그럼 어떤 곳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하늘은 어떤 장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여 광년 떨어진 먼 거리를 단숨에 순식간에 통과하신 최초의 우주여행을 하신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흔히 하늘 하면 우주론적인 하늘을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 가 계신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론적인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기권이나 별들이 많이 있는 성층권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어떤 장소에 가 계시는가? 주님께서 가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인 어떤 장소인가? 물론 분명히 그 장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 인성이 거할 만한 그 공간을 차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럼 어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서는 전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전혀 생면부지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거처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 계신 그 장소는 주님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과 성육신하시기 이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신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육신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은 현재 하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곳에 거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지상에 계실 때와는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홀연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로 인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유배당에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영광스럽고 아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또 그 머리털은 얼마나 흰지 흰 양털과 눈같이 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쳤다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 승천하신 예수로서의 모습과 성육신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 계실 때 모습은 현격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거의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균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양이나 몰고 다니고 우리의 어린 양이나 받아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자꾸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또 머리 이렇게 긴 분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의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가 없고 뭐 그런 분으로만 늘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형상들을 봐서도 안 되고 그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해서 신학적인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즉 지상에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부활 승천하실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상반되는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고 요름답 47문답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하늘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 과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은 헛된 약속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하이델베르그 요름답 47문답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이에 대한 개혁파와 루터파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파에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인성으로는 즉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루터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태의 변화로 간주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인성에도 신성과 같은 성질이 적용되어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인성도 편만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여기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 저편에도 계시고 시편 말씀처럼 바다 저 끝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루터파에서는 승천 시에 인성도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성질로 변화되어져서 인성도 온 천지에 편만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 개혁파와 루터파의 이런 가르침은 성찬론에도 이견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실 때 그 인성이 신성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성찬 때 떡과 포도주 속에 떡과 포도주와 함께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걸 흔히 가르쳐서 공제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시에 주님이 육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인성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쯔윙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개혁파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이 달라져서 승천 이후에는 영적으로만 임재하시지, 즉 신성으로만 임재하시지 육체적으로는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뭐 천주교에서는 화체설을 주장해서 신부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로서의 피와 포도주로 예수로서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속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제47문답은 바로 이런 개혁교회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따라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끝까지 충실해서 비록 성천에서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성이라 할지라도 인성은 그 인성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성과 인성 상호간에 그 서로의 속성이 교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인성을 입은 상태로서의 그리스도는 이제는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제는 믿음으로만 그분을 모시며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눈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문답에서는 그분의 인성을 따라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신성은 인성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의 인성 밖에서도 역사하고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성의 한계를 늘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47문답에서는 그분의 신성, 어미, 은혜 그리고 영으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행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많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신성을 따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비록 육체적으로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나 다른 방식으로 즉 영적인 방식으로는 신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산소, 공기가 우리를 떠나 있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47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인성을 따라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못하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48문답의 질문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는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신성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인성과 이별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지요.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AD 451년에 작성되어진 칼게돈 신앙 고백서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초대교회사 또 중소교회사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칼게돈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는지요. 1500년 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사람이심과 하나님이심이 서로 융합되거나 혼합되는 일이 없으며 분리되거나 분열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통일된 인격을 이룹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상호간에 서로 융합되고 혼합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고 분열되는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반신반인도 아닙니다. 그것이 뭐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파와 개혁파는 다 같이 이 신조를 받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루터파와 개혁파 간의 이해가 다릅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신성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다. 인성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함께 할 때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함께 한다. 이렇게 루터파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어디든지 계시고 인성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만찬시에 육체적으로도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루터파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개혁교회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포용할 수 없으므로 47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나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루터파에서는 부활한 이후 인성은 신성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개혁파에서는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인성이 신성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우리가 제기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48문답에서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신성은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하지만 신성은 그의 인성 안에 있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 이 지상 가운데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과 분리된 신성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뭐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잡다한 거 설명하십니까? 그냥 막 그냥 확 믿어 뿌리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고 믿습니까? 그래 확 믿고 싶은데 뭘 확 믿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지 믿도 것도 없이 그냥 뭐 그냥 확 믿어버리면 그냥 확 믿어집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개혁파에서 다 가리키는 것이고 10살, 12살 되면 다 이런 분들을 가리키고 기독교 강요도 다 읽히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는 그런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제 이런 조금 복잡한 논의들은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 승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부활로 끝이 났고 승천은 예수의 구속사역과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빛 아래서 희생제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복잡하게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복음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구약 희생제사 제도의 성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희생 제사 제도에 의하면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희생 제사 그 제물의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권속과 온 이스라엘의 그 회중을 대표해서 속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그가 희생제사를 십자가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피의 공효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내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완전히 드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지금 이걸 풀어나가는 거 하니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희생제사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효력 있게 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수로서의 구속사역과 관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를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런 차원에서 신자는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 성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하늘에 성소처럼 뭐 지어져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하늘이 마치 성소와도 같다는 의미로 하늘 성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지상에서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어떤 장소에서 피를 뿌리고만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즉 구속사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희생제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에,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신 것, 승천하신 것을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신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갖게 되는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성을 가진 그분께서 하늘에 들어가셨으니 인성을 가진 우리 역시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닫혀 있었던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걸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소한 길을 가게 될 때 안내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안내자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래의 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정말 사모가 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천국을 사모해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진정한 천국의 시민권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한국 분들 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올 때가 있지요. 고향이 사모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100이면 100명 한국에 조금 돌아서 살면 다시 미국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훨씬 좋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다시 가고 싶어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천년만년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편, 주님께서 가 계신 그 하나님 우편은 앞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 있는 장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적이 천국에 올라있다 그런 이야기죠. 승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썩어질 그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위의 것,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는 바대로 위의 것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의 노예로부터 세속의 노예로부터 명예의 노예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늘 이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돈과 물질에 꽉 매여서 그것이 조금 뭐 어떻게 나한테 위로가 되면 깔깔거리고 조금 어떻게 뭐 좀 힘들면 울고 맨날 그냥 그런 삶을 그런 그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백날 신앙 고백하면 뭐합니까? 입술로 맨날 고백하면 뭐예요? 이런 고백에 합당한 깨달음과 이해와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아서 우리가 과연 어디 가야 될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바로 알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생을 사는 동안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이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에 비유한다고 하면 너무나 조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과도하게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 출세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내가 잘 아는 말씀, 늘 읽기 쉬운 그런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고루 읽고 또 잘 이해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주님께서 비록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또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런 사실을 알므로 우리 신자가 어떤 위로와 격려를 또한 받아야 할지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결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오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속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저 이 세속에 속해 있는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물질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에 착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